야고보서 3장 13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롭고 누가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이 증명하는 지혜와 총명과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지혜와 총명이 따릅니다. 이 세상은 똑똑함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사도 바울의 삶에서 알다시피 배설물로 버리고 싶을 정도의 어떤 자랑거리였어요. 주님이 보시는 차원의 지혜롭고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증명하라, 펼쳐 보이라, 어떻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에 선행이 우선인지 지혜가 우선인지 온유함이 우선인지 그것은 헬라어 문장을 보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펼쳐 보이라, 증명하라,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지혜가 있을 것인데 그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의 정신을 실천함으로, 동일하게 여기 강조점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 선한 삶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에게 지혜가 가르쳐 주시는, 주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혜가 가르쳐 주시는 어떤 온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목자이시고 삶의 지휘관이세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경우에 그분께서 그분의 생각을 주입해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워 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이 문장은 그런 뜻입니다. 온유는, 우리는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는 상대방을 배려하여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함, 그것이 뜻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의 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함. 온유한 사람이란 권리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뜻 때문에 내 권리를,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 방향을, 온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온유와 반대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온유는 어떻게 습득되나, 온유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적용될 때, 마지막 때,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담아내기는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온유의 모습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요.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서에서 인용하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구약에 성육신 하실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아들인가? 사람이 되어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내가 택한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이다. 자, 19절에 보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하면 27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에 대해서 무슨 특별하게 그분의 좋은 면을 예언한 것인가? 묵상하면 여기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 왁자지껄하게 말을 타고 사람들이 모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요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그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그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조용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분.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는 결코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보기 흉한,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안 좋아, 그래서 끄끄 버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매캐하게 사람의 이제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 그 부분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밝히는 역할은 못하면서 계속 눈을 따갑게 하고 이상한 냄새가 풍기는 꺼져가는 그 심지. 그러면은 방 안에 있는 사람 주인은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꺼버리고 새는 것을 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상한 갈대의 모습,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매력적이지 않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저런 성격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주변에. 전부 다 고치고 싶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만약에 꺼져가는 그 심지를 바로 꺼버리면은 상한 갈대에 꺾여진 거예요. 썩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서 이방이 그의 이름을 팔할 정도로,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요. 그분은 마치 방 안에 심지를 켜놓은 그 주인처럼 그 권리가 있죠. 어떤 권리요? 마음에 안 들면 이 심지를 꺼버리고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만약에 농부라면, 정원사라면 꺾여져서 보기 흉한 냄새나는 어떤 갈대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아니함, 그것을 온유라고 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예를 드셨을까요?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안식일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님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안식일에 진정한 정신을 회복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 정반대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언하거늘. 이것이 세상 정신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영이에요. 온유와는 정반대에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조금의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5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병을 다 고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뭐예요? 병을 다 고쳤어요.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쳤어요.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엄청난 일, 병고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마음은 이건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인식이 저분이 고쳤다라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절에 여기에서 이사야 41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온유의 마음, 자기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정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가 아니고 그 사람 필요 자체가 이분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병고침이라는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것, 사람이 양보다 귀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살아야 됩니다. 온유에 반대되는 모습은 대표적 것으로 한국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줄 모르는 그 모습, 이거는 자기 보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버지라는 권위로 말미암아서 억누르죠. 억박지르고 침묵을 강요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가 주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과상되이 나아가서 지나치게 남용이 없는 권리까지, 아버지라는 그 권리를 더 나아가서 힘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온유의 모습과는 주님께서는 그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않으신 것과는 극단적인 반대의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노엽게 하는 이 행위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온유가 아닌 부모의 권리를 과도하게 남용하여 그 자녀의 인격에 왜곡을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이 어머니든지 아내이든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친구 관계 가운데 답을 관계 있든지 간에 어쨌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들이 다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항상 피해만 당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뜻을 존중하여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많은 허물이 있었는데요. 주 예수를 닮은 이 성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생애 가운데 두 번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각본을 짜서 만들었어요. 저는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 하나는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는 하길라 산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원문에 있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주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짠 각본이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윗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일부러 그에게 힘을 주어서 부여해서 사울을 살해하나 안 하나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의 그 디바인 테스트였어요. 신적인 테스트였어요. 다윗이 그것을 통과합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닮은 성품이 다윗에게 드러났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습니다. 온유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온유하신 그분을 따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온유하신 분, 노련한 황소가 멍에 메어 본 적 없는 어린 소를 어떻게 숙달시키는가? 어린 소의 수준에 맞추어 걸어줌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같이 걸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걷기를 원하는 의도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나의 지금 현재 영적 성숙과 이해와 상황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같이 어떤 때는 빨리 걷기도 하시지만 지금 현재의 수준에 맞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적 존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속자예요. 다른 신들은 안 그렇습니다. 무속인들의 그 간증과 경험에 의하면 신 내림을 거부하면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질병과 어떤 사고를 통해서 공포를 일으켜서 굴복하게 해요. 주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신 내림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공포와 위협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의 의지를 꺾어서 마침내 신내림을 받게 합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힘을 다 사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끝내는 그의 의지를 이룹니다. 온유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분께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선택 가운데서 뭔가 몰아간다, 급히 간다 싶으면은요, 의심해 보세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이신지. 왜냐하면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감정을 배려해 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크게 든다, 그러면은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며 지금 나의 상황, 내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멈추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것이 결코 불경건하거나 그 주님을 잘못되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십니다. 그 정직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도울 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온유의 정신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힘이 절제된 모습은 꼭 필요해요. 아는 것을 다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의 정신과 반대됩니다. 가진 힘을 다 사용하려는 경향, 이거는 온유의 마음이 아닙니다.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대로 달리는 그런 야생마의 모습이에요. 주님 안에서 다듬어진 준마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가 힘듭니다.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 주께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의 명령에 민감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준마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이전에는 자기 힘을 과시했지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야생마로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주인이 되셔서 지시하시는 분량만큼 힘을 발휘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어떤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가운데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타려고 하면 막 발악을 하고 어떤 옆에서 이렇게 큰 소리,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은 놀라서 어디든지 마구 질주하는, 그래서 주인이 사용하기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노련한 말 조련사에 의해서 이 야생마가 준마로 변모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 말을 타고 전쟁터에 투입이 됩니다. 막 주위에 그 포탄이 크게 쾅쾅 터져요. 쏟아지는 그 포탄 속에서 주인을 태운 이 말이 아주 뭐 석호상처럼 아무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앞발을 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조금만 몸을 틀어서 곱이나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 주인이 원하는 각도만큼 몸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깹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 예수님께서 거대한 추수를 위해서 추수밭에 투입될 그리스도의 정의 군사를 얻기 원하시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 삶의 선박에 주인이 되셔서 주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랑에 놀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자주 내 마음이 요동하는지요. 야생마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지 않은 야생마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에는 이 주님의 준마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룩한 열심으로 이것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협조함으로써 이러한 세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으며 함께 이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열망하십시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아니라 혹시 이후에 일어날 그 세대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머리가 그 희게 센 엘더로서 영적인 그런 장로들로서 도움을 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종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십시오. 다른 어떤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계속 키워나가시고 이것에 대한 중단 없는 성장의 성장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의 사람들 복 주셔서 다윗이 그 위대한 승인을 얻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위대한 칭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